오늘 제목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사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두 개의 설교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에 관한 진리를 설파했는데 이제 13장에서는 이 진리를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크리스천들의 일상적인 삶의 세 분야를 들어서 이들에게 충고를 하는데 먼저 크리스천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는 이들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충고합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의 사회생활, 크리스천들의 사생활,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종교생활. 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도덕적 삶은 개인 생활과 종교 생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생활에까지 확장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윤리적인 삶은 가정과 교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은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과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보다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보다도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세 분야를 언급하면서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생활의 분야를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촉구한 후에 오늘 본문인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계속하고 형제 손님 사랑은 잊지 말라.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는 계속하고 손님 사랑, 필로제니아는 잊지 말라. 여기 필로제니아, 손님 사랑, 영어로 직역하면은 love of strangers가 됩니다.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낯선 사람들, 손님을 포함해서 낯선 사람들 사랑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낯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그네들이었고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그네를 불러들여서 환대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여러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고 저는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원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손님 사랑하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의미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얘기는 지금 형제 사랑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은 잘 못하고 있는데 잊을 때가 많은데 그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인들 가운데 모든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 이야기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두 천사들을 또한 모르고 대접한 이야기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드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부지중에 천사들에게 제사 음식을 드렸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마노아가 모르고 천사를 환대했을 때 자신이 삼손을 낳으리라 알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손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대한 코멘테리의 성격이 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여러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방문한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해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하는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때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헤브론 지방의 마무레란 곳에 상수리 수풀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오정즈메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번역합니다. 영어성경들을 보면 대낮에라고 번역합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웠을 때란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전 일을 마치고 장막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있는데 난데없이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이 하늘에서 온 방문객들이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이 세 사람이 장막 맞은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 이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번역한 것은 창세기 기자의 코멘트이지 아브라함이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들이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관례에 따라서 여행객이 집 앞에 서 있으면 맞아들이고 쉬게 하고 피곤을 풀게 하고 식사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제의하는 것, 그것이 관례였는데 그 관례에 따라서 곧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당시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봅니다. 19절에 기록된 롯의 반응과도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땡볕 더위에 계속 쉬고 싶고 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9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즉시 달려나갑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은 여행길에 피곤하고 지쳤을 것을 알고 뛰어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이들 앞에 몸을 땅에 굽힙니다. 원어 표현은 땅에 넙죽 엎드려입니다. 이 표현은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옵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깍듯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하고 간곡하게 청합니다. 이들이 해야 할 말을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했기에 말하는 겁니다. 아직 자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이고 나머지 둘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무더위 먼지길을 걸었기에 피곤하고 지친 여행객들이 가장 고마워할 것을 제시합니다. 4절을 보면 나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들에게 목을 축이고 발을 씻고 나무끈을 안에 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5절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하고 청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의역을 해서 피곤이 가신 후에 힘을 얻으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참 사려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융숭하게 대접할 것이었지만은 이들이 부담을 느껴 사양할까 봐 계속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하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하고 말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제공할 것의 일부만을 언급합니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찾아주셔서 영광이니이다. 이들이 네 말대로 그리하라고 허락하자 아브라함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6절을 보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명한 후에 7절을 보면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표현되지 못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모두 스타카토식 표현입니다. 급할 때는 그때는 모든 조사 다 생략하고 전치사 다 생략하고 비동사 다 생략하고 명사와 동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급히 서두르는 것은 방문객들이 지루해하거나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은 천천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서둘러서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가?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게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제사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나 아니면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만들 때나 사용했던 비싼 밀가루입니다. 최고급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세스아는 한 부셸이 넘는, 오늘날로 옮기면 2갤론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또한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듯이 친구가 오면은 귀한 친구가 오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도 되는데도 늙은 소를 잡아도 되는데도 가장 귀한 송아지를 취했습니다. 이거 지금 지나가는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인데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잡은 겁니다. 떡과 고기에다가 오늘날 요구르트와 비슷한 버터와 우유를 진설하고 잘 차려놓고 이들을 나무끈을 아래 모신 후에 이들이 먹는 동안 자신은 시중 들려고 서 있습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손님에 대한 예의로 그리고 이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갖다 주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했는데 실제로는 진수성찬을 내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눈 겁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나도 감명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사랑에 관한 많은 주석이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가장 감명 깊고 가장 뇌리에 새겨지기 쉬운 이야기 둘이 하나는 신약에 하나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둘을 잘 압니다. 첫 번째 큰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또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련의 말씀을 잘 압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사가 이 가장 큰 두 계명을 암송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는데 너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제로 지키면은 그때 네게 영생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후에 율법사가 주님께 물은 질문도 잘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해주신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이야기도, 말씀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첫째,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따르면은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내가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내 이웃에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 따르면 내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도 내 이웃에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종합 정리하면은 내가 증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들이 다 내 이웃에 포함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강도당할 위험도 무릅쓰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뒤로 밀어놓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당한 사람을 응급치료해주고 내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해주고 사후 처리까지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 따르면은 내 집 앞을 지나가는 한 번 보고 안 볼 여행객들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가서 집으로 맞아들이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들이 쉬고 피곤을 풀도록 돌보아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 아무 쉴 곳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강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주님 이야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 해갖고 한번 들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뇌리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나그네와 객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간청하여 들어오게 하고, 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얼마나 들어가기를 원했겠는지 알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발 씻을 물 제공하고 가장 좋은 음식 대접하고 편안하게 쉬게 하고 쌓였던 피로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하여금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속을 실제로 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남에게 아무 축복도 주지 않고 밑을 꼭 닫아놓고 있을 때 들어올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을 열고 남에게 축복을 붓는데, 내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한 달 거밖에 없는데, 1년 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쫙 부을 때 진공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만 곱고 의욕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저런 상황에 처해서 어쩌나 하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또한 지혜롭게 하고 배려가 많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청해드릴 때에도 전혀 부담 갖지 않게 해주었고, 요리를 준비했을 때 급히 서둘렀고, 이들이 먹을 때 조용히 옆에 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려 깊게 이들을 돌봤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몇 차례 보았듯이 참 이웃사랑은 어떤 사람인가?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이 큰 사랑입니다.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한번 보고 끝날 사람을, 나그네를 사랑했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한 것은,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양편에 선 의인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면은 이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에게 물을 드린 적도 없고 그 음식을 드린 적도 없고 집으로 맞아 드린 적도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그네와 객,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대한 것이 부지 중에 나를 선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나그네와 객은 가장 적은 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적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그네와 객을 선대하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갱신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셨는가? 그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2대 계명 믿습니까? 예,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거는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왜? 실제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3일 예배도 나가고 때때로 새벽 기도도 나오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 모든 교회 활동이 정말 신앙생활인지 종교 행위인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웃사랑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궁극적인 테스트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축복 가운데 사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이웃으로 알고 사랑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어떤 삶이라고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풋풋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남을 좀 돕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남을 좀 돕고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경솔하게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웃이 무엇을 누구를 포함하고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대답할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부 어려운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잘 삽니다. 그 다음에 한 커플을 벗기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과 아니면은 구역에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식구들 사랑하면서 잘 삽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곳에서 멈춥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까지는 우리가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제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한국에서 방금 온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집으로 청해 들어야 됩니다. 부담감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누가 아파트 구할 때까지 거할 것이 필요하면은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려야 됩니다. 생전 치우지 않던 집 치우는데 며칠 걸리지만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의 스케줄 전부 재조정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 시간적 희생을 치르고 이들을 기쁘게 환대해야 됩니다. 설령 누가 하루 머물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애가 아니기에 어른이기에 자기 자녀가 쓰고 있는 방 다 치우고 그리고 모든 침대 스프레드 시트 이거 다 새로 빨고 그리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 사람이 하룻밤이지만 머물 수 있도록 장도 정리하고 클로젯도 정리하고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된 우리 크리스천들의 나그네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2대 계명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체적인 그러한 예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하게 한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차리고 대접하는 겁니다. 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속히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짐승 떼에게 달려가서 하인이 급히 요리한지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남이 와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갖고 그 사람을 돌봅니다. 근데 정말 손님을 손님답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올바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내 자녀 어디 태워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 내 집에 머무는 객도 전혀 알아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손님 사랑, 손님 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한 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기억하시면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해주고 믿음 안에 형제들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 서로 깊이 사랑할지니라 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나는 이 사람 대접했는데 지난달에도 선교사 왔을 때 대접했는데 작년에도 어떤 목회자가 왔을 때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했는데 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기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서 뭐 하자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남을 선대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나 똑같은 원칙입니다. 십시일반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단체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손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성경은 장로의 자격으로 손님 사랑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을 보면은 교회의 감독,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 앞에 무엇을 놓는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을 집어넣는다. 왜 그 말을 먼저 집어넣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니,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리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거는 위선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과부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자녀를 양육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했든지 손님 접대를 잘했든지 집어넣습니다.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 뭐 교회에서 구제 대상이다. 교회에서 남을 구제할 때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선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손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남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삶을 개방하고 자신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을 크게 중요히 여기는가?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다른 사람을 식탁 교제에 초청을 해서 같이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드디어 삶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에서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교회 클래스룸에서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꽉 닫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진정한 커뮤니언, 코이노니아,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개방할 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문도 열립니다. 육신의 문이 열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포부와 모든 것을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왜 가정에서 하고 매주 합니까? 여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는 100% 이해할 만한 이유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2주일에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3주일에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이 구역만큼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no 해왔습니다. 왜?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 성화되어 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3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것 갖고는 절대 사람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됐으면 이 세상에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 있는 교회는 다 성화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가 배운 것이 없고 설교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는 삶을 연습시킨 교회는 경건한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매주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모든 약속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집을 치워야 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1년, 3년, 5년, 7년, 10년을 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왜 성경에서 손님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손님을 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개방하고 그들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대접을 받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집을 개방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그리고 나그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했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 가장 적은 자에게 이것을 행한 자는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지만은 나그네에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 환대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식구들 간의 형제 환대 연습은 지금까지 참 잘해 왔습니다. 이제는 손님 환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사랑에 관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세리와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근데 세리와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각종 단체, 클럽에서 형제들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 가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사랑을 잊지 말라. 너희들 형제 사랑은 계속하고 이제는 손님 사랑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집으로 영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 모두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